지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과 4장 16절, 17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4장 16절 17절 가인은 주님 앞에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아멘.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 공부, 카톡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묵상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글도 있고 또 하루 중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내셔서 이제 각자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들 또 결단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창세기 성경 공부와 좀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오늘부터 창세기 이 3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 한 사람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짝을 지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창세기 그 인물을 순서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이모저모로 많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선악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동기와 또 그것에 따르는 과정과 또 결과, 결실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 참 그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면 그것만 해도 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담과 가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셋에 훨씬 더 큰 형이 형벌이 되죠. 가인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빠 엄마로부터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모지만 이제 지은 죄에 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대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침내 얻은 회복이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그 부모로부터 들은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아담과 하와의 회복의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담과 가인 이 두 사람의 길 그리고 그 결말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중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간 길 그리고 또 가인이 간 길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아담과 가인은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따먹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 좀 호기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손한 행동과 죄의 결과로 가기에 충분한 시발점이 되죠. 그러나 이 시발점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압적인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생각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이렇게 뭐 길거리 가다가 동물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뭐 나무를 본다라든지 뭐 산을 본다라든지 그럴 때 내가 저 동물이라면 나는 어떨까? 나는 저 나무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 뭐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자체가 난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걸 생각을 해? 이렇게 하고 그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게 있고 또 자유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떨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그 정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텐데 하루에 그 많은 기도의 건수를 제가 어떻게 다 듣고 일일이 응답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계획을 짜주고 그거는 제게 해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웃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각자가 웃으시기 바래요. 예. 그런데 이제 나쁜 게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도록 부추긴 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왜 미혹에 넘어가냐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왜 그 미혹에 넘어가냐? 이제 이것이 아담에게는 치명적인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인을 보겠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니까 가인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경쟁심 거기다가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으니까 열등감이 따라왔겠죠. 경쟁에 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겼겠죠. 이 수치심은 분노에 아주 뭐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분노가 얼굴로 탁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얼굴빛에.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경쟁심을 못 느끼고 수치심이 없고 분노하는 적이 없겠어요. 그것마다 다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맨날 자기 죄에 붙들리고 나는 수치심이 많은 존재, 나는 열등감이 젖어있는 존재 이렇게 살다가 그거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을 하겠습니까? 빨리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죠? 파멸하는 그런 역창조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동생의 생명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형제를 나누고 정말 남은 인생을 살아도 부족할 판에 그 조화를 이루기는커녕 생명의 질서를 아주 파멸시켜버린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양 이렇게 파괴해버린 그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창조 방향으로 가게 하는 아주 거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 어떤 과정을 걸어갔는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가 또 이제 아담을 한번 또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숨은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 대화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기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대화가 시작하자마자 아, 저 여자 때문에, 또 저 뱀 때문에, 막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후에 그들이 취한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태도를 바르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보면, 뱀에게 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죠. 그때 이렇게 끼어 들어가가지고 변명하거나 아니면 왜 그러시냐고 반론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청과 또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 자의 어머니,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생명의 시발점이고 근원이고 이런 뜻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축복을 입었구나 그거를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하와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 가죽옷을 거부하지 않았죠. 입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셔도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이것도 괜찮은 건데 이 나뭇잎 치마 버리기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나뭇잎 치마를 당장 버리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그런 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죽옷은 새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또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을 베껴온 것이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심어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런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범죄 후 과정을 보면 여기서도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4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인 것을 다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자기 살인에 대해서 어떠한 성찰을 하고 있고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고 빨리 회개시켜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딱 잡아떼는 거죠.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불손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난 모릅니다. 왜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반론하는 그런 것은 아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한 걸음 더 대화를 깊이 나아가세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시며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또 이 말씀은 또 무서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들어했어요. 그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말만 들은 거예요. 말만. 그거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만 듣고 시비 걸고 말만 듣고 판단하고 하는 건 굉장히 많죠. 가인이 그랬어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하나님이 한 말씀 하니까 이자는 두 마디를 말을 하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그 두 마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뒤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벌써 다 결정해놨어요. 자기 운명을.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막 거기다 덧붙여요. 그리고 확고하게 믿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하나 딱 흘리게 되면 피해망상적으로 심리가 발동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살인이라는 행동을 해봤잖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만나는 어떤 자든지 간에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위협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증이 이게 지금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굉장히 큰 이제 잘못된 이제 벌써 어긋나갔죠. 어긋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아.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표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뭔가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로가 됩니까? 아, 내가 그런 좀 피해망상적인 어떤 상상이 되고요. 또 불안증이 많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했지. 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또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이셨을 거예요. 즉, 주님은 계속해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했지만 가인과 함께 살면서 가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본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거쳤던 그런 과정과 가인이 범죄한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거쳤던 이 과정을 우리가 3장, 4장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살폈는데 이제 큰 차이점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께서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대화에서 보였던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경청하는 태도를 인해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끝까지 변명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확고하게 자기의 잘못된 운명까지도 결정을 해놓고 자기 자신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 추측까지 더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더 불안하고 더 괴팍한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사건 후에 또는 뭐 일상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또 듣는 말씀에 내 생각으로 자꾸 거부하거나 비약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딱 열고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문은 열어주신 것은 아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온통 그 문과 함께 이렇게 뒤범벅이 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그 운명의 삶을 뒤범벅이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바로 그 태도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 근데 사람 말은 안 들어. 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는 해요.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인과 같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딱 이렇게 시동이 걸려서 발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자신이 선택하는 태도로 듣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는 것을 건드리시지 못하셨어요. 아담이 경청하는 것에 그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가인이 계속해서 거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붙들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선택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졸음이 오시나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따뜻해가지고. 근데 나는 안 믿어. 아, 저 사람 말 뭐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안 믿고 누구 말이든지 아유 저거는 덜된 말이니까 안 믿고 의심의 소지가 있어. 저 말은 아이고 내가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야. 안 믿어.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자기 자신이 늘 변명하고 반론하고 따지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익과 축복을 잃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인생이 사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평안 없고요. 이 내 속에 이렇게 공간이 없어요. 늘상 무슨 말을 들으면 변명하고 반론하고 따져야 될 그 생각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계 같아요, 기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주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결말로 가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이 결말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세속과 맞닿아서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참 큰 놀람과 도전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보았듯이 아담은 어떤 결말을 맺었냐 하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줬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이어지고 그 생명은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생명의 의미가 굉장히 부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임을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말씀하시고 또 산고에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 들을 게 아니라 산고 무엇입니까? 출생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그러니까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비록 출산이 큰 고통이죠.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소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말하자면 결핍입니다. 이 결핍의 이제 그의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본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체의식이 분명히 확고하게 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의미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정체성이 확고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본분의 그 주체의식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인간이냐? 나는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가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발전이 나의 정체성이고요. 편리가 나의 정체성이고 뭔가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 많은 것이 그런 것이 자기의 정체성의 기반이었었습니다. 그 뒤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아, 인생 힘들어. 알아요. 고통이고 결핍이에요. 압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살면 돼. 지혜를 얻은 거죠. 근데 가인은 생명의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구축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렇게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척하고 성을 구축하고 도시를 세우고 또 이제 발전 많이 시켰지 않았습니까? 문화와 사회를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기술도 발전시키고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아, 우리 아들 성공했다. 아, 이제 자기 살 길 찾았네. 독립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치관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렇게 사는 거를 막 그 현실을 막 부정하면서 그죠? 어떤 영적 결벽증 같은 것이 막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 중에 저런 놈이 있다니 정말 수치다 수치.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았을 걸, 안 사는 게 나을 걸.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고요. 긍정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산 겁니까?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생명에 대한 자기 본분, 생명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그거 지키고 누리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5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으로 지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연하죠. 부모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를 들으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적인 속성이 이어지는 그런 그 생명의 이어짐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찾은 생명에 대한 본분, 그리고 또 생명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아들 낳았다. 그 아들이 이름이 셋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은 이제 그래서 경건 계열의 이제 그 스타팅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출산의 큰 고통, 그리고 삶의 고달픔, 그리고 내 가까이서 우리 가까이서 죄의 참상이 벌어지고 아들 이야기죠. 가인.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기까지, 셋을 낳기까지, 그리고 또 그 후로도 그는 자기 인생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누렸던 축복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된 생명을 이어가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그 또 원리가, 아, 나 같은 인간에게만 유독 부어진 이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의 유일성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결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거죠. 반면에 가인은 계속해서 이제 변명과 불안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창조 때 부여하신 그 또 부모가 자기를 낳아줬을 때 부여받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에만 의지했었던 것이죠. 16절, 4장 16절,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에 의지를 했냐면 자기에게 부어주신 유한한 자기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부어진 능력은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온갖 기술과 문화와 사회를 고도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또 부모가 이어받게 한 능력이지, 뭐 자기가 스스로 창출한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빼고, 부모의 그 경건한 삶은 또 배제하고, 자기 능력에만 의지하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사회 문화는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결말이 어때요? 악한 자, 생명에 거스르고 그가 살인의 동생을 아벨을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살인을 저지르는 소름 끼치는 라멕이라는 후손을 낳게 되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쩌다 보면 그런 아들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그래요, 정말. 어쩌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에요. 더 큰 살인자, 더 큰 역창조의 반역자를 길러낸 문화와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조가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반창조적인 삶이 어떤 것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반창조적인 삶이 이 세상과 세속을 발전시킬 수 있다.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충분이라는 말은 사람을 속된 말로 홀일 만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에 관해서는 파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일으킨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전했다면, 아, 우리가 쓸 만큼 또 그리고 쓸 만큼 얻었다 하더라도 또 나눠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면 또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 부자들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하는데 세율을 올린다 그래도, 그래, 우리가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지. 그런데 또 구조적으로 보면 세율을 올리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더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우리가 좀 잘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에서라도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관심 있고 저 법에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잘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 해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이 세상이 좀 순창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세금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짜증이 나고, 또 막 이제 그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정부는 사람들, 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또 눈치 보느라고 세금 못 올리고, 그런데 또 공약은 했는데 또 그것도 뭐 지킵니까? 또 올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서로 속이고 속인다고 또 그러고요. 아, 이게 아우성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반창조적인 삶이 일으킨 발전된 모습이라니까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더 중시 여기나요? 아니면 발전과 편리와 풍요를 더 앞세우나요? 우리 지구촌은 제가 보기엔 거대한 가인의 성 같아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보다 뭐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도 사회주의에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투로 붙여준 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뭐 적절한 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본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떠나서 또 살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우리 분명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미 자본주의 천박해졌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야수 자본주의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독일에서 주창한 말이라고 합니다. 야수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은 무조건적인 생산입니다. 과잉 생산하더라도 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이 멈추면은 자본주의가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잉 생산이에요. 이렇게 딱 보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불사해요. 성장과 편리. 그것이라면 어떤 것도 불사해요. 생명도 불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동식물들을 바라보면서부터도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인간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과 이 조급함이 며칠 굶은 야수의 절박함과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경제성장률 다 같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좀 같이 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아유, 저 사람 순박해가지고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저게. 그렇죠. 또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벌벌 떠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냥 모든 언론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뭐 지는 뭐 먹고 살 거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치부해 버리니까 그런 말도 제대로 의식 가진 사람들도 잘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성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라멕이 나타난다니까요. 라멕. 그걸 우리가 허용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비약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나아지지는 않고 분명한 것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푸념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담과 가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갈림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생명의 고귀함입니까? 아니면 발전과 부유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깊이 찾고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말로 설득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공감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비로소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죠. 아,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 됐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탁탁 전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의식화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없으면 벼랑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주님의 창조 속에 가인의 성을 짓기보다는 우리가 소중하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빚어지는 관계, 생명으로 빚어지는 소명, 이것이 참 부요함, 부요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본분, 그리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확실하고 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길과 가인의 길을 대조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저희들이 볼 때 인간의 역사란 정말 이 되풀이를 하는 역사를 걸어왔구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창조의 그 생명과 또 생명에 대한 본분을 주시고 또 생명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누려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공감하고 그 창조 때 가지셨던 계획과 완성에 대한 계획에 목적에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배우게 될 때 우리들에게 분명한 주님께 합당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생명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